오늘 저는 시선을 빼앗기다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왕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로서 사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치프돔, 군장 사회 형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군장 사회라는 것은 초기 국가를 형성하기 바로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권력을 가진 우두머리 혹은 추장이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회의 구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모세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는 각 지파마다 리더들이 있었고, 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땅 분배는 각 지파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이 땅,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성읍 국가 혹은 연맹 왕국 형태의 고대 국가가 형성되어 있었죠. 이미 왕이 존재하고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국가 형태였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무슨 말일까요? 이 가나안의 거주민들은 이미 성읍 국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통된 적을 맞아서 그들은 연맹 왕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탈출한 이 이집트는 이 연맹 왕국을 넘어선 고대 제국의 형태였습니다. 이집트는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민족들을 종속국으로 휘하에 두고 있었죠. 이러한 주변 국가들의 사회 구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어느 시점이 되면 왕을 세우기로 결정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때를 대비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14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시선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고 그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되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다는 것을 압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성도님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를 듣거나 떠올리면 우리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쾌한, 어쩌면 혐오스러운 감정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죄의 원인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죄의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자체는 악한 것들이 아니죠. 오늘 본문인 16절, 17절에도 왕에게 경고하는 세 가지 금지사항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병마, 아내, 그리고 은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날로 풀어보면 무엇입니까? 병마, 권력과 힘이죠. 아내, 사랑 혹은 안정입니다. 이 당시 왕들은 국가 간의 이 정략결혼을 많이 했어요. 이 정략결혼은 국가 간의 혈연적인 이 연합을 통해서 안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은금, 부와 명예, 어쩌면 권력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권력, 힘, 사랑, 안정, 부, 명예, 이 모든 것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들을 선하게 사용한다면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유익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에 보기 좋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취한 것이라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거기 꾸며주는 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조차도 속일 수 있는 우리의 본심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말들일까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많이 얻으려고. 17절,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 탐심, 교만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세 가지 금지사항을 모두 어긴 대표적인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은 병거 1,400대와 마병 12,000명을 모았는데 전부 이집트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으려고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명령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죠. 오히려 그는 수입한 이 병과 마병을 헷 족속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요,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해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고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시돈의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렉 등 우상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다른 우상들을 따르지 말라 명령하시지만 그는 듣지 않죠.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보면 솔로몬의 재산은 이 세상 그 어느 왕보다 많았다고 말하며 그 당시에 은은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솔로몬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말년에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그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빼앗기죠.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 13절, 14절 새 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죠. 이 자리에도 우리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그때 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제자 훈련 6반을 인도하고 있는데 저희 반 훈련생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숙제가 정말 많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을 꾸준히 숙제를 안 하고 이 숙제가 밀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죠. 아니,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기 때문이죠. 훈련은 강제성을 가집니다. 규칙적이며 규칙대로 해야 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친밀하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살려고 너무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결정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자 훈련생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보기에 좋은 것들에 빼앗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결코 헛되고 헛된 그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